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 14번 내지 15번 정도 그 정도 그 분량으로 지금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그 교회 리더들 하는 기도 모임을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또 확인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마치 그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소풍 가는 것처럼 이게 오늘 다른 것들을 좀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허락해 주셔가지고 얼른 오늘 말씀들을 좀 바꿨습니다, 이제 하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가 아니고 좀 다른 말씀들을 좀 두서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자신을 송두리째 내주실 만큼 우리를 아끼시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아끼시며 또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는 분이심은 분명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각 사람이 처한 처지에 맞게 최고의 것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것들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것을 주시거나 아니면 사랑하지 않거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호흡이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것을 주시고,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들을 주셔서 평안히 쉴수 있는 안식의 때를 주시기도 하고, 아무튼 사람들의 처지에 맞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육체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죄의 약점을 잡힌 육체 가운데 있고, 또,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넘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염려거리들로 가득합니다. 얼마나 염려거리들이 많길래 초베스트셀러가 된그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의 그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원래 원제목은 How to Stop Worrying. 그러니까 어떻게 염려를 멈추고 and start living.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원래 책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때 자기관리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책이 초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목 자체에. 세상은 염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염려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면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염려와 그리고 불안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 범인입니다. 범인. 그러면 도대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그 실체는 뭐냐? 성경은 그것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토록 속박에 매여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틈만 나면 비집고 올라온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염려와 불안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서부터 염려와 불안이 파생되어 나오는 이 생활 습관이 우리 삶 속에 굳어지면 이 두려움의 영, 그리고 불안의 영이 우리 마음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해도 또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 미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죠? 처음에는 내가 미워하는 건데 계속 반복해서 미워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미움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미움의 영이 임하면 이제 미워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미워 안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미움의 영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염려의 문제를 좀 다루고 우리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좀 특별한 시간을 갑자기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염려의 배경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아직 우리 몸이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두 개의 둘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왜 비참하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죽는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끊임없이 두려움이, 이 두려움에서 끊임없이 불안, 염려와 불안이 파생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두염불입니다. 두염불. 외우기 쉽죠. 공염불이 아니고 두염불. 이 조금만 틈만 나면 이것들이 우리를 두염불로 얽어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만 하지 않으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많이 회복되고 계신데 지금 병원에서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에 내가 영어식으로 말하고 있네. 지금 쓰러지신 후에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이번에는 이제 돌아가신다고 엄마도 낙심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은 돌아가셔도 괜찮다. 아, 아버지 더 좋은 데로 가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랬더만은 우리 남원에 계시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간증했죠. 그죠? 우리 큰 누나. 그게 무슨 자식으로 살 소리냐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방방 떴었는데 지난주일에 갔다 왔거든요. 제가 하루 휴가 내가지고 월요일 날 시골 갔다 왔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저보고 믿음 좋다고 막 이러시는 똑같은 얘기를 한 건데 우리가 관점만 조금 바꾸면 이렇게나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점을 또 조금만 잃어버리면 두염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관점을 잘 붙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들을 두서없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논리도 없고 흐름도 없습니다. 저도 편안하게 말씀드릴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냥 허리띠 풀고 뒤로 몸 기대고 한숨 한번 쉬고 그냥 편안하게 우리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그냥 들어보는 걸로 왜냐하면 제가 작성 자체도 두서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뭐 더 많은 구절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 기록해놓고 늘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게 떠들어보려고 기록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보면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 욕심에 매이지 말아라.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굳이 뭐 욕심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곳간에다 물 잔뜩 쌓아놓고 우리 저금 통장에다가 매덕 집어넣고 살지 않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가서 따질 수 있겠죠. 분명히 따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점을 잡힐 만한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행실이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왜냐하면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영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이 육체, 우리 육체와 그 육체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육신은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약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 두염부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육체 그리고 그것의 소프트웨어인 육신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 이게 이제 육체의 구원인 거죠. 육신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빗속에 운전을 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지금 오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속 날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수호천사를 주셔가지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어려움들의 그 자체가 우리 머리를 짓눌려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쉽게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자범죄를 범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버리지 못하는 그 죄들이 있죠. 꼭 죄라고 할까지는 좀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정말 형편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저 하늘 위에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내가 무슨 짓을 했든 어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든 그제 내가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아는 그 형편없는 정말 하나님만 볼 때 너무 부끄러운 그런 일을 했든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뚜기처럼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래서 벌떡벌떡 자꾸 일어나서 뻔뻔스럽게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미 다 씻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미 다 이미 씻어줬다. 가룟유다 한 명 빼고 이미 다 씻겼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설명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그 1장 9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음직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그렇게 창피한 짓을 해놓고 뻔뻔스럽게도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저 용서하셨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경우에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려야 되겠죠. 우리 마음을 바꿔먹었을 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면 문둥병장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이 썩어들어가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혼이 썩어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기뻐하고 살다면 문둥병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 한센병자인 것입니다. 한센병자. 몸이 썩어들어가고 있는데 신경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교회가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 또 바로잡고 타이르고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다시 바꿨으면 마음에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그랬다면 그 다음에는 이 말씀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아들이 두 명인 아들이라고 하면 또 우리 애들이 자기 얘기한다 그럴라 딸이 두 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딸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근데 큰 딸은 어쩌면 그렇게 예쁜지만 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기 때문에 늘 예쁜짓만 해요. 잘 순종하고. 근데 이 둘째 딸은 언젠가 한번 마음이 토라져가지고 삐진 거죠. 삐져. 반감해가지고 싫어하는 짓만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두 딸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대하는데 큰 딸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안 사랑할 수가 없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예뻐하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그렇게 정체성을 갖는다는 거죠. 둘째 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볼 것도 없어. 나를 아주 싫어할 거야. 나를, 내가 어디가 나가서 죽어버렸으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용서 가운데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관계로 산다는 것입니다. 머피의 법칙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람은 에이,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주는 거니까 좀 참자. 내가 충분히 참을 수 있어. 이 결과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진짜 드라마틱한 간증을 하는지 한번 기대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오뚜기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져 있어버리면 내가 믿는 거 맞나?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실까? 얼마나 탐탁치 않게 여기실까?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점점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끌려들어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그렇게 해서 악한 영이 한번 임해버리면 있잖아요. 이 영을 내어 쫓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해도 있잖아요. 안 돼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바로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정말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서 그 영을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육신적인 것, 혼적인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런 영이 임하기 전에 즉시 용서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너무나 그 보물 같은 그 진귀한 용서 속으로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정체성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믿음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관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의심의 관점으로 의심의 관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심의 관점에 한번 서기 시작하면 직사게 고생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우리에게 닥친 일들, 우리에게 임한 그 궁핍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것들은 그렇게 우리 죽이지 않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요. 죽지 않고. 그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관점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두염불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두염불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를 계속 짓이기는 겁니다. 짓뭉개는 거죠. 마치 우리 그 절구통 같은데 왜 마늘 집어넣고 이렇게 빠잖아요. 그죠? 소금 같은 거 갈잖아요. 가루소금 만들기 해가지고. 그렇듯이. 뭐 가지고 빠느냐? 마귀가 들고 있는 절구통에 이거 찢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나 그게 뭐냐 하면 두염불입니다. 두염불.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뭘 또 붙잡을 것이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들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바란다.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노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혼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평안. 그리고 또 뭘 주려고 하는 것이냐? 기대하던 결말을 주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분입니다. 특히 십자가 아래로 우리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그늘 아래로, 그죠?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선한 분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영보다도 더 강한 영, 모든 것보다 더 강한 영,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만들어주는, 그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여기는가? 그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를 느끼지 못한 이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을 아버지로 느끼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맥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운 없이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그 권능으로 살려고 하면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마귀가 내쫓기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병이 낫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거 신비주의 아닙니다. 이게 엄청나게 귀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지만 지금부터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게 하는 바로 그 느낌 속에, 그 믿음 속에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땅에서는 염려로 넘쳐나고 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뭘 기억하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0장 34절부터 36절 보면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저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이나 또 사도 바울이 결박 중에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우리가 이 믿음의 관점에 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얘네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에만 서면. 근데 우리 관점이 불신자의 관점, 이방인의 관점에 서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딱히 문제만 쳐다보고 그 문제에만 치여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관점을 붙잡으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느니라. 인내가 필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걸 미리 예측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예상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적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만 가지면 그러면 이제는 뭐 만사형통이고 모든 것이 오케이고 좌우당간 할렐루야라고 하잖아요. 모든 다 감사 어떤 것도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이걸 맨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외줄 타기 하는 거 똑같습니다. 믿음의 우리 삶은 조금만 방심하면 떨어져요. 그냥 우리가 떨어져도 로프가 매져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다시 끌어올립니다 우리를. 그러나 떨어지면 고달픈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떨어지거든요. 자주 떨어지거든.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 믿음의 관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잠깐 우리가 이 외줄타기에서 굴러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지나가는 사람 보다가 또 멀리서 뭐가 막 밀려오는 바람을 보다가 아니면 아주 황홀한 어떤 황홀이 비치는 경치를 보다가 굴러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오뚜기처럼 아까 얘기했지만 적시적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용서와 그분의 돌보심을 믿고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오뚜기가 돼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뒤로 물러가는 자들에게 속해 있지 않고 이겨내는 것, 승리해내는 그 사람들의 무리 속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려고만 하면. 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상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애들 태권도장에 보내놓으면 격파라고 하는 격파하는 거 보셨어요? 예, 이거 뭐야 기와 조각이 나와야 그 벽돌 같은 거 넣고 이렇게 탁 때리잖아요. 그치? 기압 넣고 탁 때리잖아요. 근데 격파를 하는데 내가 탁 때렸는데 그 벽돌이 안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막 손바닥이 막 무지 아픕니다. 이게 막 엄청 멍이 들고 아픕니다. 근데 똑같은 벽돌인데 내가 탁 때려가지고 벽돌이 깨져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손 아플까요? 이 깨지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깨졌다는 얘기는. 근데 놀라운 것은 손은 안 아픕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관점인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벽돌을 앞에 놓고서 어려움을 앞에 놓고서 시험을 앞에 놓고서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들을 앞에 놓고서 내가 마지막 수단을 한 개 남겨놓고 내가 이만큼은 담보로 남겨놓고 이만큼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이만큼은 남겨놓고 모험을 하지 않고 이만큼은 뒤에다 남겨놓고 탁 때리잖아요. 안 깨집니다. 그러면 안 깨져요. 그러면 손이 무지하게 아픈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 고생스러운지.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뒤에 남겨놨던 거 그 담보로 남겨놨던 거 그거 끄집어내고 그죠? 내가 아껴놨던 거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안전을 추구하는 요거 앞으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그거 때리면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파입니다. 돌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돌파하는 믿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돌파하셨고 그분은 십자가로 사망을 돌파하셨고 마귀를 돌파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돌파, 격파하는 이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서 고집스럽게 그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대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대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죽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오늘 그것을 확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먼저 믿어본 사람으로서 진정한 충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죽어도 이제는 괜찮다. 이거 확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니고 이런 거 다 때려치우시기 바랍니다. 지익사게 고생만 하고 힘들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필요할 때는 목숨을 걸고 덤비는 그죠? 목숨을 걸고 금식 주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의 힘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위기에 처하면 금식해서 기도해라. 우리 주님이 금식 안 하고 기도하면 못 들으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식하고 죽을 각오로 절박하게 곡기를 끊고 대하면 하나님이든 문제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심 그것들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이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막 죽겠는데 어쩝니까? 무슨 뭐 하나님의 사랑 어쩌고 하는데 그거 다 저에게는 소용없어요. 저는 돈이 필요하고 저는 뭐 그거 다 핑계입니다. 진짜 절박하면 죽을 각오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 죽을 각오로 금식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마귀가 내가 쫓기고 질병이 낫고 문제가 돌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을 각오로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고 기도를 하신 후에 일어나셔서 골고다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로 죽음을 돌파하고 마귀를 돌파하신 선례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시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는 없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뒤에서 바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계속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려움에 처해서 많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아침에 강력하게 제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원래 준비했던 거 말고 오늘 다른 것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니까 오늘 아마 다시 되돌려보시면서 그 구절들을 찾아서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뚜기처럼 다시 믿음의 관점을 계속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돼지들이,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멸망하는 짐승과 같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돌파해내고, 격파하고 돌파해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요 정인들인 것입니다. 단 한 순간도, 저도 어제 우리 리더 모임에서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안일하게 살았구나. 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주님께서 칼로 찌르듯이 내 마음속에 큰 찔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 1초도 우리를 그 죄에, 옛날에 우리가 그것에 빠져서 살던 그 죄들에 단 1초도 우리 자신을 내주지 맙시다.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원점에 출발선상에 다시 서서, 오뚜기처럼 일어나가지고 출발선상에 다시 서서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바로 그분을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권능을 사용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격파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면, 죽을 각오로 덤비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희와 가정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 그것들을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이미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뭐 주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괴롭게 할 뿐입니다. 믿음의 관점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그 격려와 경고의 마지막 두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 보면,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아라.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건 뭡니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관점인 것입니다. 관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 나를 돌보고 계시고 죽어도 괜찮고, 이제 우리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 오늘 죽어도 괜찮다는 거,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계시록 3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보라, 우리 주님께서 뭔가 주의를 끌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주 보라. 이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 말투입니다. 말투. Behold 아니면 Lo 그렇게 얘기해주죠. 야, 이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런 걸 보면서, 야, 성경의 저자가 한 분이구나. 왜냐하면 이 말투를 이렇게 쓰거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